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대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대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대는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대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대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대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 그러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주님을 찾으러 이렇게 걸어왔던 그 길. 어제부터 눈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눈이 치워졌나 안 치워졌나, 안 치워져 있더라고요. 아이고 신자들 오시는 길이 어떨까 그런 생각했는데 곰곰이 아침에 앉아서 한 분 두 분 그 어둠을 헤치고 불빛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아 저분들이 동방박사구나. 그리고 눈길을 헤치고 그 힘든 길을 걸어서 주님께 경배드리러 온 우리 자신들이 바로 동방박사가 아닌가. 그래서 강론이 참 필요 없을 정도로 아 주님을 찾는 그 어떤 마음들, 동방박사들이 찾았던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뭔가 눈 그러면 참 좋았어요. 막 러브스토리에 넣으면 그 장면 있잖아요. 뒤에 눈만 보면 누우면 모든 행복해질 것 같고 그런데 예. 그래서 옛날에는 눈, 뭐 별, 산, 바람, 뭐 이런 거 하느님 이러면 참 마음이 순수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신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유난히 별이 스치운다. 참 뭔가 우리 옛날에 시만 들으면 마음이 푸근하고 순수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이렇게 떠올릴 때면 참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별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원래 순수했던 마음을 발견하게 하고 또 우리의 순수했던 삶으로 뭔가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별을 따라갔던 동방박사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안 받아들이는데 우리 신학생 때는 동양 철학을 배우고 서양 철학을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 그래가지고 배우거든요. 이 동양 철학에서 이 손금을 오늘 정초라가지고 제가 좀 본, 손을 한번 이리 보세요. 요렇게 보면 오른쪽에 다들 또 보고 계시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그 유혹에 꼭 이런 분들이 정초에 철학관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가지고 안 좋은 결과 놓으면 막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정초부터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귀가 얇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 이 자리에 왔는데 손금이 웬 말이냐.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이 구약시대에는 점성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서도 넣었듯이 사람들의 어떤 운명들을 이 별자리가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위에 있었던 그 별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별자리가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서 점성술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사들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운명은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위에 별이 결정하는데 특히 메시아 사상, 이 구약의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의 어떤 삶 속에서 뭔가 하늘의 큰 별들 아니면 정말 빛나는 별이 또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사상들이 이렇게 내재해 있었죠. 그래서 그 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나 아니면 뭔가 정말 빛나는 별이 이렇게 뜨면 아, 메시아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별을 연구하는 이 동방박사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가장 빛나는 그 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동안 연구했던 것 중에 와 저거다 해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별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의 부류 누굽니까? 동방박사의 부류죠. 그런데 별을 보고 불안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헤로데입니다. 두 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에 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쫓아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한 자신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발걸음과 그 마음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경배 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경배드리로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한 선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뭡니까? 황금? 방금 누가 유향 그런데 한국에는 유황 오리가 그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성서 퀴즈를 이렇게 했더니 칠판에 쓰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황금 유황 적어놓은 거예요. 유황 유황 오리를 많이 잡수셔가지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몰약을 물약이라고 적어놓은 분도 계시고 황금이라는 것은 이 지상의 왕 그러니까 올바른 왕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께 드리는 제물이고 유향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사장이 제사 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느님과 우리 인간을 통교시켜주시는 그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향을 드리는 거죠. 그냥 몰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름이 엄청 비싼 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이 기름을 받으셨지만 결국 이 기름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때 마지막 당신이 바르셨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셨던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로데의 경배는 좀 다릅니다. 동방박사와는 달리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오.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경배할 마음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경배할 마음도 없는 채 경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경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오로지 자기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출세에만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내 출세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경배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중심이 되어 갑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기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위에 올라가려고 권력을 휘두릅니다. 헤로데가 다른 왕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 아닌 다른 것을 갈수록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정하면 편할 것인데 서로 자기 고집 속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신의 삶에 제약을 주고 내가 하는 것을 방해하고 간섭하는 것을 오히려 내가 더 좋은 길로 나가기 위한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헤로데처럼 성탄이 되어도 내 삶이 우선이지 내 모든 걸 제쳐놓고 동방박사들처럼 고생고생하며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돌과같이 굳어 있으니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도 기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그 속에서 누리는 여유와 매너리즘에 빠져 우리의 신앙은 원래 세례 때 받았던 그 순수한 마음도 별도 잃어버려 갑니다. 순수한 별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어느새 방향을 잃고 쾌락을 쫓기도 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헤로데처럼 적당한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자신을 포장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삽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별을 쫓아야 하는데 금방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허황된 별을 쫓다가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허무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별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으로 별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별은 항상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이 떠도 별들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실하지 다른 별들의 자리를 탐하거나 쫓아내거나 밀어내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빛을 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 공적으로 주어진 것이 권력이라고, 권한이라고 한다면 그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헤로데의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헤로데는 백성을 위한 권한을 자신의 욕심을 위한 권력으로 사용해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국회의원들에게 권한을 주었지만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권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검사들에게 올바른 법을 시행하여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라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었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무소불위의 권력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리더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리더의 권한을 주었지만 자기 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누르기 위한 권력이 된다면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를 떠나갔듯이 사람들도 결국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별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남의 자리를 넘보기보다 남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기보다 각자 각자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도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그 목동들에게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별빛의 은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별은 빛으로서 밝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비추입니다. 별들 중에 가장 밝은 별이 바로 북극성이라는 것이죠. 북극성은 북쪽 하늘에 높이 떠 있고 어디를 가도 우리는 북극성을 찾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이 떠 있고 가장 밝기 때문에 찾기 쉬운 것이죠. 북극성은 사람들에게, 길 잃은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별입니다. 지시하는 별이 아니죠. 방향을 그저 가르쳐주는 그러한 별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지시하고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의 모습들. 아울러 금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별들이 사라진 뒤에도 늦게까지, 제일 일찍 떠서 늦게까지 남아서 반짝이는 별이 있는데 다른 별들은 다 사라져도 그 별은 끝까지 빛을 냅니다. 금성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보면 샛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에 나타나서 반짝이며 다른 별들이 본분을 다하고 다 사라져버린 다음에도 혼자 남아서 반짝이며 본분을 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독한 봉사의 별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누군가 칭찬해주고 알아줄 때 반짝거렸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별도 있습니다. 그것을 유성이라고 합니다. 5분에 하나꼴로 떨어지는데 자기 자리를 떠나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 어디에 떨어졌는지 그 자취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아줄 때는 반짝반짝 빛을 내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받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2022년이라는 새로운 별이 떠올랐습니다. 별은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상징이며 축복의 상징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일어나 비추어라, 너희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떠올랐다. 별과 같은 존재로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에게 순수함과 희망과 기쁨을 주고 살아감으로써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다 함께 기도 청합시다. 아멘.